에베소서 62번 메시지. 자녀들과 아비들,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생활. 거룩해 하심과 깨끗해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 그와 한 육체가 되기 위해 아담에게 되돌아간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그분과 한 영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 하심과 깨끗해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에 의해 교회는 하나님의 본질로 적셔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신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지방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또한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먼저 통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분으로 베어들고 적셔져야 합니다. 흠 없게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섞임이 없어야 합니다. 더럽게 되는 것과 우리 속에 어떤 섞임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되어야 하며 또한 섞임도 없어야 합니다. 섞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갖지 않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속에 이질적인 요소나 이물질이 없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언젠가 교회는 깨끗하고 순수할 뿐 아니라 흠도 섞임도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삼일 하나님과 부활하고 높이 올려지고 변화된 인성과의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교회를 얻으실 수 있도록 현재 우리는 그분의 거룩해 하심과 깨끗해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거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처음 네 장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우주적인 세 사람, 즉 사장에 있는 성숙한 사람인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 사람은 교회의 가장 높은 측면입니다. 회중인 교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로 나아가고 다음에는 몸인 교회로 마지막에는 성숙한 사람인 교회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야 할 필요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만족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만족을 위한 간절한 기대와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오직 신부인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 그저 어떤 일들만 하지 말고 남편의 만족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성경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만족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남자의 만족은 여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신부로서 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대로 교회가 신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다만 진리나 은혜만이 아닌 빛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위한 새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신부인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전사이기도 합니다. 전사인 교회의 영적 전쟁을 통해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가 대적을 물리치기 위한 전사가 되려면 반드시 힘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위한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신부이며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전사입니다. 신부인 교회에 관한 부분과 전사인 교회에 관한 부분 사이에는 자녀들과 아비들 또는 종들과 상전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합당한 신부나 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아비들의 관계. 자녀들. 1절은 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권면할 때 사도는 자녀들을 먼저 다루는데 이것은 문제가 대개 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단순히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 앞에 정관사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믿는 이들의 자녀들은 평범하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가족 중에 있는 그 특별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구절은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천연적인 관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이들의 자녀들은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의 힘이 아닌 주님 자신에 의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순종은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옳다는 말은 의롭다고도 번역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고도 의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계속하여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입니다. 3절에서 언급된 약속은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첫 부분은 물질적인 축복의 번창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또한 평화로운 환경에서 사는 것도 언급합니다.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은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따르면 물질적인 축복과 장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금생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다릅니다. 순종은 행위를 언급하나 공경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영이 필요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 점차적으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이 땅에서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장수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장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비들. 4절에서 바울은 아비들을 향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육을 자극함으로 그들을 손상시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노하게 되면 그것은 언제나 파괴적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다룰 때 화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비들의 분노가 십자가 밑에 머무름으로 처리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과오나 못된 행실을 다룰 때 당신은 반드시 먼저 십자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화를 내게 되며 그 화내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대신 아비들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양 공급함으로써 그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부모들이 인간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관련된 교훈을 주는 것이 요구됩니다. 교양이라는 말은 여기서 교훈을 포함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구약의 요구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육과 더불어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징계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함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로 따르도록 본을 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 스스로 거룩해 하신 것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 늦게까지 자는 등 어떤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을 가진 이들은 그런 것들을 할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반드시 제한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그들의 부모를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따르도록 수준 높고도 합당한 모범과 본을 세우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세운 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모들은 높은 표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내게 맡겨두신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여, 내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다만 나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주여, 절대로 당신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진보에 관해 부모들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고 영적으로 되면 부모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이 남의 집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보다 더 영적으로 되는 것을 보면 별로 기뻐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미래의 사도들, 장로들, 집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조차 이기적입니다. 한 번은 어떤 여인이 자기 자녀가 구원받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에 관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수년 동안 매일 기도했지만 그 자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은 왜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너무도 이기적이었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분의 신실함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여인은 다른 이들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얼마 후에 그 여인의 자녀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길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적인 진보에 대한 문제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 종들. 바울은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그는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제의 근원이 대개 종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은 말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단순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종들은 상전들에게 팔린 바 되었고 상전들은 그들의 생사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종들과 상전들이 교회 안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의 형제들로서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여전히 종들이었던 자들은 육신의 상전인 형제들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두려워하고 떨며 단순한 마음으로 복종할 것을 종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두려움이란 내적인 동기이며 떨림이란 외적인 태도입니다. 단순함은 동기에 있어서 순수하고 오직 단일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종들은 단순해야 하며 이중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즉, 그들은 어떤 것을 얻으려는 의도로 상전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그들의 상전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종들이 상전들을 마치 주님과 같이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우리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종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종의 위치에 서서 자기 상전에게 복종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의 섬김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은 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에서부터라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또는 내적 존재로부터와 같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들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섬겨야 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의도가 종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의 원함은 그들이 주님께 하듯 자기 상전들 섬기기를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종들에 관해서 바울은 8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대로란 말은 선한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님으로부터 같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종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주님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선한 일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이 그들에게 보상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상전들. 9절에서 바울은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매입한 종의 생사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상전들은 공가를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이 종들과 상전들 모두의 참된 상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 안에서 어떤 이는 종들이며 어떤 이는 상전일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종들과 상전들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따르면 세 사람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서는 여전히 종들과 상전들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면들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의 중요한 요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위해 현 시대 안에서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배워야 할 지극히 중요한 공과입니다.